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탈리아 중부 아마트리체에서 오늘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해 현재까지 39명이 숨진 것으로 잠정 짓게 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새벽 3시 36분쯤 발생한 이번 지진의 진앙지는 수도 로마에서 150km가량 떨어진 노루차 남동쪽 10km 지점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진으로 건물이 흔들리자 잠에서 깬 주민들은 황급히 밖으로 빠져나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붕괴된 건물 잔해 더미에 매몰된 주민 수는 파악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부 언론은 100명가량이 실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마트리체 시장은 피해 지역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끊기고 주민들이 잔해 더미에 깔려 있다며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한편 미얀마에서도 조금 전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한 가운데 아직 피해 상황은 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동해상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5시 30분쯤 함경남도 신포 인근 해상에서 SLBM 한 발을 동해상으로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시험 발사한 SLBM은 동북방으로 500km를 날아 일본 측 방공식별구역을 약 80km 침범한 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는 북한의 SLBM 시험 발사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북한이 SLBM을 발사한 것은 지난 7월 9일 이후 한 달여 만이며 미한 군 당국이 연합군사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을 시작한 지 사흘 만입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 외교장관들이 오늘 일본 도쿄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에 대해 도발을 삼갈 것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따를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삼국 장관들은 북한 측에 도발적인 행동을 삼가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도록 촉구할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물론 한반도의 긴장을 유발하는 어떠한 말과 행동에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최근 긴장이 고조된 것에 대해 러시아와 독일, 프랑스 정상들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어제 성명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전화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논의하며 최근의 동부 지역 전투 상황을 비난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지난 2014년 시작된 동부 지역 내전으로 9,500여 명이 숨졌으며 지난해 민스크 휴전 평화협정이 체결된 직후 다소 잠잠한 듯했지만 지난주 충돌이 다시 격화됐다고 국제감시단이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독일, 프랑스는 민스크 협정 당사국입니다. 이에 따라 이들 3국 정상들은 다음 달 만나 이 같은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크렘린궁은 그러나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정상회의에 초청될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터키가 오늘 시리아 국경 지역인 자라블루스의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을 몰아내기 위한 군사작전을 개시했습니다. 터키군은 ISIL 타격을 위해 국경을 넘는 포격과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작전은 메블루트 카부소글루 터키 외무장관이 자라블루스 지역에서 ISIL과의 전투를 위해 모든 종류의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뒤 하루 만에 이뤄졌습니다. 터키 정부는 지난 주말 가지안탭에서 발생한 예식장 자살폭탄 테러 사건 이후 ISIL 척결을 다짐했었습니다. 미얀마 정부가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라카인주 갈등 사태 해결을 위한 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미얀마의 최고 실권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실은 어제 성명에서 코피 아난 재단 측과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라카인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9명의 자문단을 구성하는 협정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라카인주에서는 주류인 불교도들이 소수계 로힝야족 이슬람교도들에게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주입니다. 8월 24일 수요일 BOA 뉴스 투데이 3부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전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동해상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엄중한 제재와 외교적 고립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더욱 엄중한 제재와 외교적 고립만을 초래함으로써 오히려 자멸을 재촉할 뿐이라는 것을 속히 깨달아야.
한국과 중국, 일본 외교장관이 오늘 도쿄에서 만나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주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에 대한 북한 주민의 인식이 김정은 집권 아래 가장 적대적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당국의 엄격한 사상 통제의 영향으로 분석됐습니다. 목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먼바다에서 1에서 3미터로 차차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2미터 아래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동해상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진행한 시험 발사 가운데 가장 먼 500km를 비행했는데요. 한국 정부는 엄중 규탄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24일 오전 5시 30분쯤 함경남도 심포 인근 해상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한 발을 동해상으로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시험 발사한 SLBM은 동북방으로 500km를 날아 일본 측 방공식별 구역을 80km 정도 침범한 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군은 SLBM이 300km 이상 비행하면 성공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북한이 SLBM 비행기술 확보에 근접했다는 평가입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북한의 SLBM 시험 발사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북한이 SLBM을 발사한 건 지난 7월 9일 이후 한 달 반 만으로 미한 군당국이 연합군사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UFG 연습을 시작한 지 사흘째 만입니다. 한국합참은 이번 도발이 UFG를 빌미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무력 시위의 일환으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북측의 도발과 관련해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북한의 SLBM 발사를 강력 규탄하고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만 추구한다면 자멸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선남국 부대변인의 24일 브리핑 내용입니다.
오로지 핵, 미사일 능력 고도화만 추구한다면 더욱 엄중한 제재와 외교적 고립만을 초래함으로써 오히려 자멸을 재촉할 뿐이라는 것을 속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한반도와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핵과 미사일 개발 중단은 물론 완전히 폐기할 것까지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한국 측은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와 압박이 이루어지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통일부도 북한이 핵개발과 대남 도발을 중단하고 올바르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나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SLBM을 시험 발사하는 등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정면으로 위협하고 있음을 강력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SLBM을 시험 발사하는 등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거듭하면서 민족의 생존과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정면으로 위협하고 있는 데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한편 북한이 24일 발사한 SLBM은 정상보다 높은 각도로 발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SLBM은 500km를 비행했는데 만약 정상 각도로 발사됐다면 사거리가 1000km 이상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추정입니다. 한국 군당국은 특히 북한이 연료량을 늘린다면 SLBM의 최대 사거리로 여겨지는 2500km를 날릴 능력을 이미 보유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SLBM은 고체 연료를 사용했으며 1단과 2단의 분리도 성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수중 사출 기술에 이어 비행 기술까지 상당 수준 확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기술 진전 속도로 볼 때 이르면 올해 안에 실전 배치를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 국무부도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 문제를 UN에서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SLBM 발사 보도를 알고 있다며 역내 동맹 동반국들과 긴밀히 조율하면서 상황을 주시하고 분석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저스틴 히긴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3일 VOA에 미국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와 최근의 다른 발사 실험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이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떤 발사도 명백히 금지한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도발은 기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 등을 통해 북한이 금지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국제사회의 결의를 굳건하게 만들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의 이 같은 도발적 행동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국제적 결의를 강화하기 위해 유엔에서 우려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히긴스 대변인은 이런 위협에 맞서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는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응하고 미국과 동맹국들을 어떤 공격이나 도발로부터도 방어하기 위해 전 세계 동맹 동반국들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히긴스 대변인은 북한이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과 수사를 자제하고 대신 국제 의무와 약속을 준수하는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이 이번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대외적으로 무력 시위를 또 대내적으로는 체제의 결속을 동시에 겨냥한 도발이라는 분석입니다. 미한 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에 대한 맞대응으로 추가 도발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미한 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시작된 지 사흘째 시험 발사했다는 점에서 맞대응을 염두에 둔 도발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배치키로 한 미한 두 나라의 결정에 대한 무력 시위라는 분석입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입니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라는 한미연합군사훈련 기간에 여기에 맞대응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동시에 이제 그 사드 배치를 둘러싼 어떤 국제적인 균열, 그로 인한 대북 압박 균열이 뭐 일정하게 나타나는 현재 국면에서 그와 같은 어떤 균열 구조를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또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는 이런 의미도 있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SLBM이 사드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무기체계라는 점에서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는 한국 사회 내부의 분열을 키우려는 북한 측의 전술적인 의도 또한 담겨있다는 관측입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대한민국과 관련해서 봤을 때는 결국 그 사드로 막을 수 없는 무기를 개발하고 있음으로 해서 이제 사드 무용론을 불러일으켜서 남남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과정으로도 볼 수 있겠죠.
고위 외교관의 한국 망명 등으로 틈이 벌어진 북한 사회 내부의 결속을 다지려는 조치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태영호 전 공사가 최근 한국에 망명했고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 내부의 심각한 균열 조짐과 체제 동요 가능성을 언급하며 북한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이런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체제의 건재함을 보여주고 자긍심을 불어넣기 위해 미국이나 한국에 맞설 수 있는 무력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지상 발사 미사일과 함께 잠수함 발사 미사일 자체가 북쪽이 얘기하는 핵억제력 강화의 핵심적인 수단 중 하나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것으로 미국에 또는 남한에 자신들에 대한 공격을 억제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자신감, 또 자긍심도 심어주는 의미들이 크다고 보면 그 체제 결속과 어떤 김정은에 대한 지지를 높이는 뭐 그런 효과들을 예상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한편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에 쏜 SLBM이 500km가 넘게 날아감으로써 북한의 SLBM 개발이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는 통상 SLBM은 지상사출과 수중사출, 비행시험, 그리고 유도장치를 부착해 목표를 타격하는 4단계의 개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번 시험 발사 결과는 3단계인 비행시험에서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SLBM 개발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내년 이맘때 이전에 SLBM 그 자체는 완성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지만 문제는 핵탄도 미사일일 것이냐라는 문제는 또 핵탄도 미사일 개발 기술하고 또 겹치기 때문에 또 다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사거리 500km면 사실상 한국 전역을 타격권에 둘 수 있다며 다만 실전 배치를 하려면 2000톤급 이상의 잠수함들을 여러 척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문 소장은 북한의 이번 SLBM 발사는 다음 달 2일까지 이어지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 기간 중 추가 도발에 신호탄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번에 이제 UFC 연습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이렇게 했지만은 또 이것이 자기들이 원하는 목표가 충분치 않다고 생각되면 다른 형태의 도발도 할 수 있는 거죠. 추가 미사일 발사라든지 또는 뭐 사이버 테러나 기타 군사 도발이나 아니면 뭐 오차 실험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갖추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북한이 SLBM을 시험 발사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지난해 11월 첫 시험 때는 수면 밖으로 솟구치지도 못했고 지난 4월 두 번째 시험에선 수심 10여 미터에 있던 잠수함에서 발사된 SLBM이 물 밖으로 솟아올라 약 30km를 비행했습니다. 또 지난 7월 발사된 SLBM이 물 밖으로 솟아올라 점화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10여 킬로미터 고도에서 공중 폭발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 국방부가 22일 시작된 미한 연합 군사 훈련에 대한 북한의 비난을 일축했습니다. 게리 루스 국방부 대변인은 23일 VOA에 보낸 이메일 답변에서 유엔군 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가 판문점을 통해 북한군의 연습 일정과 이번 훈련이 비도발적 성격임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은 동맹의 준비태세 향상과 지역 보호, 한반도 안정 유지를 위해 실시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연일 관영 매체들을 통해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을 맹비난하며 핵 선제 공격과 무자비한 보복 대응을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이번 훈련에 미군 2만 5천 명과 한국군 5만여 명을 투입했으며 유사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훈련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미 국방부 로스 대변인은 훈련의 민감한 환경 때문에 구체적인 훈련 시나리오는 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완전히 준비될 수 있도록 모든 긴급 사태에 대비해서 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 외교 장관이 오늘 일본 도쿄에서 만나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주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중일 외교 장관은 24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3국 외교 장관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주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3국 외교장관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가 용인할 수 없는 도발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3국 외교장관은 이와 함께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맞서 북핵 불용과 추가 도발 억지, 안보리 결의에 충실한 이행이 중요하다는 인식도 재확인했습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과거 어느 때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급속히 발전한 데 따른 안보 상황이 심각하다는 점을 이번 회의에서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핵 불용, 북한의 추가 도발 억지, 안보리 결의 충실한 이행 등에 대한 공동 인식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윤 장관은 북한의 도발에 맞서 국제사회가 단합된 입장을 견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유엔 안보리 이사국인 중국과 일본 정부가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충실한 이행에 협조하는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3국이 유엔 안보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주도하고 북한의 도발 행동 자제와 안보리 결의 준수를 강하게 요구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외무상은 한중일 3국은 이웃이고 여러 현안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지만 3국의 협력을 진전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중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반대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정세 불안을 고조시키는 말과 행동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 수호라는 중국 측 입장이 확고부동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한중일 3국이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 발전과 지역 협력, 평화 수호를 책임지는 건 물론 나아가 세계 평화 안정에 더 크게 기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한중일 3국 외교장관은 아울러 올해 일본에서 개최할 차례인 한중일 정상회의의 개최 성사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3국 외교장관은 이와 함께 다음 달 중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의 성공과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을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편 3국 외교장관 회의에 앞서 열린 한중 양자 외교장관 회담에서 윤병세 장관과 왕이 부장은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기존의 입장차를 확인하면서도 소통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보도자료에서 한중 외교장관이 사드 배치 문제에 관한 두 나라의 기본 입장을 교환하고 이에 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며 특히 윤 장관은 특정 사안으로 양국 관계 발전에 큰 국면을 저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왕이 부장도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사드 문제가 한중 우호 협력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길 바란다며 양국의 협상을 통해 타당한 해결 방안을 찾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언급은 지난달 8일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정면으로 대립해오던 한중 양국 외교 수장이 이 문제에 대해 소통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공통적으로 밝힌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다만 왕 부장은 중국이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는 의사를 견지했다고 밝혀 사드 배치에 관한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음을 내비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에 관한 공개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북한의 핵실험과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에 관한 유엔 안보리의 23일 토론회에서 북한 문제를 가장 먼저 언급한 건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북한이 도발을 중지하고 안보리결의 2270호를 포함한 대북 제재를 충실하고 온전하게 지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Japan strongly urges North Korea to refrain from further provocations and to comply faithfully and fully with the relevant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including Resolution 2270.
일본 대표는 특히 지난 1월 북한의 핵실험과 지난 8월 3일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EEZ에 낙하한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연속적인 미사일 시험 발사는 국제사회의 확산 방지 노력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며 어떤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다른 유엔 회원국들의 안보리 대북결의의 전면적인 이행을 위한 노력을 배가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일본에 이어 비상임 이사국인 스페인과 우크라이나, 우루과이도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안보리 결의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우루과이는 북한의 도발이 한반도 긴장 고조와 안보리 결의 위반, 국제사회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임을 들어 강하게 비난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해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상임 이사국으로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북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더했습니다.
The DPRK, which has conducted four nuclear tests in the last decade and is the only state to test a nuclear weapon this century, continues to ignore this council's repeated calls to stop such actions.
Such actions. 미셸 시슨 유엔 주재 미국 부대사는 북한이 지난 10년간 네 번의 핵실험을 했을 뿐 아니라 21세기 들어 핵실험을 한 유일한 나라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최근 플루토늄 생산을 재개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면서 이런 행동이 국제사회 위협이 되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정부도 북한의 도발을 비난하면서 위협에 노출된 나라와 함께한다고 밝혔으며 프랑스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핵무기 운반체계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날 북한을 비난하기보다는 한반도 긴장 완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류제이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유엔 회원국들이 계속 관여하고 평화와 안정을 위한 약속을 유지하며 협상과 대화를 통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긴장을 높일 수 있는 상호 도발을 삼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류 대사는 특히 확산 방지가 군사 배치나 증강, 확대에 구실이 돼선 안 된다며 사실상 미국을 겨냥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2004년 대량 살상무기 확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채택된 안보리 결의 1540호를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토론회는 8월 안보리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김원수 유엔 군축 고위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토론회에 초청된 한국의 오준 유엔 대사는 안보리 결의를 비롯한 국제사회 의무에 대한 북한의 집요한 위반은 유엔 회원국 자격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면서 회원국들이 단합해 북한이 의무를 준수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최근 들어 북한 주민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김정은 집권 아래 가장 적대적인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현상은 북한 당국의 사상 통제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또 북한 주민들의 손전화와 개인용 컴퓨터 이용률도 지난해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와 올해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한국을 적대 대상으로 간주하는 북한 주민들의 인식이 지난해 조사의 16.4%에서 22.6%로 6%포인트 정도 높아졌습니다. 반면 힘을 합쳐야 할 협력 대상으로 간주하는 인식은 지난해 조사 62%에서 53%로 9%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북한 주민의 대남 인식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지난 2012년 이래 가장 적대적인 수준입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김병로 교수는 이와 관련해 북한 주민들의 대남 적대의식 상승과 정치사회의식 강화에는 남북관계 경색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주민통제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충성심이나 집단을 우선시하는 태도는 더욱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에 거주할 당시 주민 절반 이상이 김정은을 지지했던 것 같다고 응답한 비율이 지난해 조사 58%에서 올해는 63%로 올랐습니다. 특히 김정은과 같은 세대인 30대에서는 이 비율이 53.3%에서 75%로 급상승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집단주의의 가치나 주체 사상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응답자도 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대 김병로 교수는 지난해와 올해 탈북한 138명을 대상으로 올해 6월부터 석 달 동안 대면 설문조사 형식으로 이뤄진 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김정은 정권 5년 북한 사회의 변화에 관한 학술회의에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서울대학교의 탈북자 대면 조사는 2014년 탈북한 146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이번 학술회의에서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책임연구원은 북한의 시장화에 관한 발표에서 북한 주민들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사용한 원부자재나 상품의 출처는 김정은 정권 5년의 전반과 후반이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전체 수입 가운데 뇌물로 제공한 비중은 약 85%로 이는 2012년 조사 이후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또 정은미 박사는 올해 탈북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집전화와 손전화, 컴퓨터의 보유 이용률이 지난해 조사 때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집전화는 지난해 47.3%에서 올해 44.9%로 손전화는 55.5%에서 46.4%로 컴퓨터는 27.4%에서 21.7%로 보유 이용률이 떨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매체를 포함한 외부 매체를 통한 외부 정보 습득 비율도 30.1%에서 20.3%로 지난해 조사 때보다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박사는 북한이 한국의 대북방송 재개에 대응해 사상 통제를 강화하면서 외부 정보 유입에 대한 통제도 강화한 때문으로 보이며 한국 사회에 대한 인지 수준과 한국 매체 의존도도 낮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퉁소는 한민족 고유의 악기인데요. 특히 함경도는 전통적으로 많은 퉁소 명인들이 배출된 곳입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거의 전승이 끊긴 상태고 한국에서는 피란민들에 의해 겨우 명맥이 유지되고 있는데요. 이 퉁소를 다시 되살려 계승하고 보존하기 위한 연주회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3일 이북오도위원회 통일회관 중강당에서는 퉁소 연주회와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퉁소는 조선시대의 향악, 당악 편성의 공중음악 연주에 두루 쓰였던 한민족의 전통 악기입니다. 특히 함경도는 전통적으로 많은 퉁소 명인들이 배출된 곳인데요. 함경도 지역의 독특하고 수준 높은 퉁소 음악을 계속해서 전승하고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함경북도 민속예술보존회와 한국퉁소연구회가 함께 이번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이북오도위원회 함경북도 사무국장 강성조 씨입니다.
예, 이번 포럼은 그 함경북도, 함경남도, 그 함경도 지방의 독특한 퉁소 문화를 좀 전승 발전시켜보자는 취지로 기획을 하게 됐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 민족 고유악기 퉁소 의상을 찾아가는 사회적 공감대도 조성을 하고 퉁소 문화 계승을 통해서 우리 민족 문화의 동질성을 회복하자는 차원에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개막식을 거쳐 퉁소 연주회가 이어졌는데요. 함경도 지역의 박달 퉁소 명곡인 영산길주 도드름 연주를 시작으로 중국 연변 박달 퉁소 예술단 합주와 한범수류 퉁해산조 그리고 함경도의 민속놀이까지 다양한 퉁소 공연을 펼쳤습니다. 분단 이후 북한에서는 퉁소 전승이 거의 끊겼고 한국에서도 일제강점기 이후 자취를 감춰오다 오늘날 북청 사자누리에서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에서는 연변 지역의 동포들을 중심으로 복원 노력과 연주 활동이 활발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연변에서 온 박달 퉁소 예술단의 량영자 단장입니다.
박달퉁소예술단은 23인이에요. 김호국이라는 그분이 박달퉁소를 깎아서 만들어가지고 이거 지금 한 개입니다. 이랬는데 지금 없어졌어요. 이전에 이 박달퉁소가. 그래서 우리 남 교수님이 우리 박달퉁소를 계속 계승하기 위해서는 우리한테다가 지금 이 박달퉁소를 증정했어요. 단장님이 돌아가셨어요. 예, 그래서 그게 지금 끊어졌어요. 그게 지금 밑에서 하는 분들이 제대로 아직 못하고 있어요. 지금 다음에는 좀 더 잘 연습해가지고 우리 한번 또 다시 올게요.
함경도 민속놀이인 애원성과 두만강 뗏목놀이는 한국의 무형 문화재 이수자들이 공연했는데요. 애원성 이수자 김백광 씨입니다.
다른데 이제 남도민요나 경기민요 같은 것보다도 좀 약간 그런 그 농음이랄까 꾸밈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담백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조금 다른 노래보다 뭐 신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재밌게 구성도 하고 그러죠. 이제 함경도 쪽에 이제 노래나 이런 것들이 보면은 이제 그 다른 지역은 뭐 피리 대금마 이런 걸 쓰는데 이쪽에는 이제 제일 많이 쓰는 악기 이제 퉁소예요. 그래서 퉁소를 주로 선율로 하고 그다음에 징하고 이제 장구 반주로 들어갔죠.
한편 중국 연변대학교의 남희철 교수는 소장하고 있는 전통 박달 퉁소를 이북오도위원회 함경북도에 기증해 이날 기증식이 함께 열리기도 했습니다.
기증 증서, 기증자,
중앙인민공화국 연변대학교 교수.
조선에서 있었잖아요. 가기가 이제 중국에 들어갔어요. 중국에 들어가서 유전되다가 끊겨가지고 한동안 잠적이 됐다가 그 제자분이 김호국 씨가 자기 스승이 연주하는데 박달통소를 연주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걸 복원할 수 있냐 했더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복원해봐라. 그래서 이제 복원은 안 했긴데 함경도 분들이 지금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 아 정말 우리 선조들이 옛날에는 이 대나무가 귀하니까 그래도 이 악기를 불여하겠으니 대신으로 관계에 박달나무다. 그럼 우리 선조들이 이걸 불었으니 오늘날 우리들도 정말 이 악기를 되살려서 불어야겠구나. 공부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연주회에 이어서는 박달통소와 북한의 통소 음악 그리고 한국 통소의 전통과 음악 문화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진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북한의 통소 문화에 대해 주제 발표에 나섰습니다.
북한 지역에서 이제 함경도가 통소의 고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북한 내에서는 그 함경도 통소의 연주가 그리 많이 진행되는 것 같지 않아요. 혁명을 위하여라는 그런 그 뭐 새로운 창작곡 같은 데에 통소가락이 쓰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이제 전통적인 통소음악을 연주하고 있는 모습은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한 쪽에 내려온 북한 피난민들에 의해서 전승되고 있는 북한의 통소음악 문화가 굉장히 소중하고 북한 지역에도 아마 녹음된 자료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민족의 힘을 합쳐서 굉장히 그 전투적이고 낙천적이고 아름다운 이 통소음악 문화를 갖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편 행사가 열린 통일회관 입구에서는 이날 기증받은 박달통소와 명인들의 통소, 대소통소 등의 다양한 통소 전시회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번 연주회와 토론회를 계기로 이북오도위원회 함경북도에서는 통소 문화가 대중화되고 나아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의상이 24일 오늘 안보법 본격 가동을 알렸는데요. 이에 따라서 자위대 활동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예.
중국 공산당 간부들이 타이완을 방문하고 있는데요. 차이 총통 취임 후 첫 번째 양안 회담 자세한 내용 보겠습니다. 또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재임 시에 클린턴 재단 후원가들을 대거 접촉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등
예.
클린턴 재단과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 소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본의 국방장관 격이죠. 방위상이 오늘 기자회견을 했다고요?
네,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상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안보법 시행에 따라서 자위대에 새로운 임무가 부여됐다고 밝히고 자위대 각급 부대가 이에 맞는 준비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이를 위해서 조만간 자위대가 일본 밖에서 미군과 합동훈련을 실시할 계획임을 시사했습니다.
자위대의 새로운 임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네, 일단 이 자위대의 성격부터 좀 봐야겠는데요.
예.
2차 대전 전범 국가인 일본은 연합국 최고사령부와 협의를 통해서 확정한 이 평화헌법에 따라서 군대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자국 방어에 필요한 최소한 대만의 병력을 보유하도록 한 게 일본의 이 자위대인데요.
네.
아베 신조 총리가 지난해 9월에 재선하면서 이 안전보장관련법, 이 줄여서 안보법이라고 부르는 이 법규를 제정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 자위대에 집단 자위권 행사 권리를 부여해서 실제적으로 군대처럼 활용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예.
당시에 이 안보법이 평화헌법에 위배된다는 위헌 논란이 크게 있었는데요. 이 아베 총리와 집권자민당의 강한 의지에 따라서 법안이 통과됐고
예.
올해 3월 공식 발효됐습니다. 이 오늘 이나다 방의상이 안보법 본격 가동을 선언한 거고요. 그래서 자위대의 새로운 임무가 부여됐다는 건 집단 자위권을 공식적으로 행사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집단 자위권이 어떤 개념인지도 살펴봐야겠군요.
네, 자위권, 다시 말해서 스스로를 지킬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일본의 자위대가 존재하는 건데요.
예.
집단 자위권은 자위권의 개념을 일본과 다른 나라들을 포함한 집단 혹은 무리의 대상까지 넓혔습니다.
예.
일본의 동맹국이 공격을 받으면 일본이 당한 것과 똑같이 간주해서 자위대가 무력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예.
이런 집단 자위권 구상에 따라서 일본 자위대는 이 동맹국의 위험을 근거로 군국주의 시절 일본군처럼 해외에서 군사 활동을 펼치는 게 가능해집니다.
사실상 이제 보통 군대로 나아가는 그런 방향인 건데요.
그렇죠.
앞으로 일본 자위대는 이 집단 자위권 행사를 위해서 어떤 훈련을 하게 되는 건가요?
예, 오늘 이나다 방의상이 회견해서 한 얘기인데요. 내전 중인 아프리카 남수단에 자위대를 파병해서 오는 11월부터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에 합류시킬 계획을 내놨습니다.
예.
남수단 파병 인원은 내일부터 종합훈련을 시작하고요. 다음 달 중순 이후에 출동 경호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출동 경호라는 것은 자위대와 함께 활동하는 다른 나라 군대 장병이 적의 습격을 받으면 자위대원이 현장에 출동해서 반격하는 그런 합동 전술 훈련입니다.
예.
일본 자위대 남수단 파견 병력은 또 유엔 평화유지군 주둔 지역 주변을 공동 방어하는 훈련도 진행하게 됩니다.
예. 그런가 하면 미군과 합동훈련을 한다고요?
네. 국내에서 집단 자위권 행사에 관한 훈련을 먼저 한 뒤에 미군과의 합동훈련도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인데요.
예.
이나다 방의상은 미군과의 합동훈련 장소를 구체적으로 공개는 안 했는데요. 동맹국인 미국이 공격받을 경우 자위대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서 반격하는 부대 단위 상황 훈련에 적합한 지역을 지금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런데 일본이 이렇게 안보법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또 자위대 해외 파병 훈련을 시작하면서 우려하는 시각도 있죠. 이웃나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일본 방위상 회견에 대한 이 주변 국가들의 반응 아직 구체적으로는 알려지진 않았는데요.
예.
지난해 9월 안보법이 제정될 당시와 올해 3월 이 법이 공식 발효될 때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2차 대전 피해국들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또 일본 내부에서도요. 야당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여전히 이 안보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끊이질 않고 있어서
예.
오늘 이 방의상 회견을 계기로 안보법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본에서 또 다시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이나다 방의상은 오늘 회견에서요. 이런 이 반대 여론을 의식한 듯 안보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100%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매우 의미 있는 법률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예.
앞으로도 철저히 국민에게 설명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이 회견에서 안보법에 대해서 일본 헌법에 명확히 합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중국과 타이완의 양국 정부 간의 관계가 악화된 상황인데요. 개선될 수 있을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만남이 지금 열리고 있죠.
네, 타이완에서 지난 5월 차이잉원 총통이 취임한 이후 중국 본토와의 양안 관계가 말씀하신 대로 크게 악화됐는데요.
예.
차이 총통이 타이완을 중국으로부터 독립시키자는 주장을 꾸준히 펼쳐온 민진당 주석이고 총통 취임 후에도 여전히 중국 정부하고 거리를 두는 행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
중국 공산당 고위 관계자가 지금 타이완을 방문해서 양안 회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결과에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차이 총통이 취임한 뒤에 중국 정부의 최고위급 인사가 방문한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사하일인 중국 공산당 상하이 시당위원 겸 통일전선부장이 월요일 타이완 수도 타이페이에 도착했습니다.
예.
중국 대표단을 이끌고 어제 타이페이에서 열린 상하이 타이페이 포럼에 참석했는데요. 차이잉원 정권 출범 이후 중국 정부 최고의 급 인사의 첫 번째 타이완 방문이라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
타이완의 황중엔 총통부 대변인은요, 진정한 교류는 전제가 필요 없다. 그래야만 서로 진정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다면서 사하일인 부장과의 대화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예. 양측이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사하일인 통일전선부장은요, 상하이 타이페이 포럼 개막식 연설에서 9.2 공식 인정을 통한 하나의 중국 원칙 수용을 타이완 측에 촉구를 했습니다.
예.
이 9.2 공식이란 건요, 지난 1992년 중국 정부와 타이완 당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합의한 회담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예.
이 하나의 중국 원칙은 타이완 독립 논의를 차단한 건데요. 차잉원 타이완 총통은 줄곧 이 9.2 공식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
지난달 미국 워싱턴 포스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9.2 공식을 공식 부정하고 대만은 타이완은 스스로 하나의 국가라고 발언해서 중국 정부의 반발을 샀었습니다.
예. 이렇게 중국과의 완전한 독립 국가다 이런 그 분위기 속에서 그 타이완 총통이 당선이 됐는데 하지만 요즘은 타이완 당국이 조금 달라진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요?
네, 예, 사하일인 부장이 차이 총통을 면담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진 않았는데요.
예.
타이완 정계에서 영향력이 큰 커원저 타이페이 시장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중국 정부와의 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예.
커원저 시장은 이번 행사는 타이페이 시 차원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했기 때문에 진행될 수 있었다면서 우리가 베이징 중국 정부의 영향력을 이해하고 존중할 때
예.
베이징도 타이완이 민주주의와 자유를 견제한다는 점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 중국 당국자의 방문을 둘러싸고 반중 시위도 거세게 일어나고 있군요.
네. 수백여 명의 반중국 시위대가 사하일인 부장이 입국한 공항에서부터 일정 전체를 따라다니면서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예.
시위대는 사하일인 물러가라. 통일전선 거부한다 이런 구호를 외쳤는데요. 사부장의 대형 얼굴 사진을 또 찢기도 했습니다.
예.
중국어권 매체들은 타이완 독립 세력이 사일인 부장 방문을 계기로 더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클린턴 재단과 국무부 관계에 의혹을 제기하는 이메일이 나왔다. 어제 잠시 전해드렸는데요.
네.
클린턴 재단을 둘러싼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먼저 클린턴 재단이 뭔지부터 말씀을 드리면은요.
예.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하고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가 이 딸인 첼시와 함께 설립한 자선 재단입니다.
예.
전 세계 기후변화와 경제개발, 여성교육, 의료사업 등에 힘을 쓰고 있는데요.
예.
앞서 클린턴 후보가 국무장관으로 일할 때 클린턴 재단에 큰 돈을 낸 후원가들이 이 재단으로부터 특별 대접을 받았다는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특별 대접이라는 것은 돈을 많이 기부한 사람들이 클린턴 당시 국무부 장관뿐만 아니라 국무부 고위 관리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특혜를 줬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의혹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이메일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예.
이런 가운데 AP통신은 클린턴 후보가 국무장관 재직 시에 접촉한 민간인 그러니까 정보 관리가 아닌 사람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클린턴 재단에 기부한 사람들이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예.
당시 국무부 기록을 검토한 결과 클린턴 후보가 국무장관으로 일하면서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한 민간인 154명 가운데 최소한 85명이 클린턴 재단 기부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런 만남들이 그 법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만남이나 통화를 한 것 자체가 또 불법은 아닌데요.
예.
하지만 클린턴 재단이 내는 후원금이 당시 이 클린턴 당시 그 장관 등 국무부 고위 관리들을 접촉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 이들이 클린턴 재단에 어느 정도 돈을 기부를 했습니까?
이들 85명이 기부하거나 기부를 약속한 돈의 액수가요. 1억 5,6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예.
10만 달러 이상 낸 사람이 최소한 40명이고요. 20명은 100만 달러 이상을 기부를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클린턴 후보의 도덕성에 의구심을 제기할 수 있는 문제다 이런 분석입니다.
이런 의혹은 공화당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예,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재단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서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말을 했었죠. 예. 클린턴 재단 측은 클린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기업이나 외국 후원금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또 밝혔는데요. 예. 하지만 트럼프 후보와 일부 언론은 클린턴 재단을 아예 폐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예. 자, 이 의혹이 어떻게 이제 전개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당초 제기됐던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개인 이메일 사용 논란, FBI 발표로 수사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새로운 이메일이 발견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왔군요.
예, 클린턴 후보가 사용한 개인 이메일 서버에서 이메일 15,000건이 추가로 발견된 겁니다. 예. 앞서 클린턴 후보 측이 업무 관련 이메일이라면서 넘긴 3만 건하고는 또 다른 건데요. 미 연방법원은 이 국무부에 이메일 내용을 검토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예.
연방법원은 오는 9월 23일 이메일 공개 시기와 관련한 심리를 열게 됩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양희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목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2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31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는 1에서 3m, 그 밖의 예상은 0.5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평안 남도와 평안 북도 흐린 가운데 비가 오는 지역이 많습니다. 평양, 안주, 양덕, 남포는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고 신유주, 수풍, 구성, 중강은 오전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오면서 낮 기온도 전반적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평양 28, 안주, 양덕, 남포, 구성 27, 신유주, 수풍 26도, 중강, 강계 23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해주 사리온 기온은 28도, 개성 낮 최고 기온 30도, 신계 29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와 양강도, 강원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는 대부분 지역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함흥 낮 최고기온은 31도, 심포 28, 해산 23도, 풍산 20도, 원산, 장전 30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북도 역시 흐리고 비 예보가 있습니다. 성진 지역에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청진 25, 웅기 26, 성진 28도, 삼지연 17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 흐리고 오후부터는 한때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바다의 물결은 오전에는 2m 아래, 동해 북부 먼 바다는 오후에 3m로 물결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해 북부 해상에도 비 예보가 있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2m 아래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8월 24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3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탈리아 중부 아마트리체에서 오늘 발생한 규모 6.2의 강진으로 현재까지 73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되는 등 인명피해의 규모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지진으로 붕괴된 건물 잔해더미 아래에는 아직도 수많은 주민들이 매몰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 긴급 출동한 구조대는 건물 잔해더미를 헤치며 생존자를 찾기 위한 구조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마트리체 시장은 피해 지역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끊기고 주민들은 잔해더미 아래 놓여 있다며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지진은 현지 시간으로 오늘 새벽 3시 36분쯤 발생했으며 진앙지는 수도 로마에서 150km 떨어진 노루차 남동쪽 10km 지점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진으로 건물이 흔들리자 잠에서 깬 아마트리체 주민들은 황급히 밖으로 빠져나와 두려움에 떨었으며 이번 진동은 로마에서도 감지될 정도로 위력이 컸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동해상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5시 30분쯤 함경남도 신포 인근 해상에서 SLBM 한 발을 동해상으로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시험 발사한 SLBM은 동북방으로 500km를 날아 일본 측 방공식별구역을 약 80km 침범한 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SLBM을 발사한 것은 지난 7월 9일 이후 한 달여 만이며 미한 군 당국이 연합군사 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을 시작한 지 사흘 만입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 외교 장관들이 오늘 일본 도쿄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에 대해 도발을 삼갈 것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따를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3국 장관들은 북한 측에 도발적인 행동을 삼가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도록 촉구할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물론 한반도의 긴장을 유발하는 어떠한 말과 행동에도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세 나라 장관들은 또 상호 반목과 질시적 관계를 완화하기로 하는 한편 올해 일본에서 3국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서 최근 긴장이 고조된 것에 대해 러시아와 독일, 프랑스 정상들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어제 성명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전화통화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논의하며 최근의 동부지역 전투 상황을 비난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지난 2014년 시작된 동부지역 내전으로 9,500여 명이 숨졌으며 지난해 민스크 휴전 평화협정이 체결된 직후 다소 잠잠한 듯했지만 지난주 충돌이 다시 격화됐다고 국제감시단이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독일, 프랑스는 민스크 협정 당사국입니다. 터키가 오늘 시리아 국경 지역인 자라블루스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을 몰아내기 위한 군사작전을 개시했습니다. 터키군은 ISIL 타격을 위해 국경을 넘는 폭격과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터키 정부는 지난 주말 가지안탭에서 발생한 예식장 자살폭탄 테러 사건 이후 ISIL 척결을 다짐했었습니다. ISIL은 지난해 초부터 터키 시리아 국경 지역을 장악했지만 쿠르드족은 자라블루스 동편 등 영토의 상당 부분을 탈환했습니다. 태국 남부 지역에서 어제 차량 폭탄 테러가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태국 당국은 폭탄 차량이 파타니 지역 해안가 호텔 외곽에 주차돼 있다 폭발했으며 이로 인해 호텔 입구와 가라오케 주점, 마사지 숍 등 주변 건물들이 크게 파손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에 따른 사상자는 모두 태국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태국 남부지역 휴양지들에서는 지난 11일과 12일에도 연쇄 폭탄 테러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친 바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